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은 시대 소망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쯤 생각하는 인물들입니다. 평상시에 거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가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이제 카드에도 나오고 또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걸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은 어떤 면에서 이 철학자들이고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별을 가지고 점치는 점성술사들이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명문 가문의 출신들이고 또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엘리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 이 천연계에 나타난, 특별히 하늘의 별들에 나타난 그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표적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늘 그 마음이 깨끗하고 또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빛은 항상 비춰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살던 동방, 한 전설에 의하면 그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천문학자들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두운 나라에도 이방 나라에도 항상 하나님의 빛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도 이 거룩한 교사 혹은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전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민중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저런 예언들과 또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피면서 그 오시겠다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주가 오실 때가 아주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또 여러 서적들을 보면서 조만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상태,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울 교훈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론부에 설명드린 대로 동방 박사들은 이 청렴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결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니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버리고 모든 자만과 모든 불만을 다 버리고 모든 시비를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기가 꽤 쉽기 때문에 그 신분만 확실하고 목적이 뚜렷하면 들여보내줍니다. 물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재림 기부를 받은 한 신실한 교인이 그 받은 기별이 너무 그 기쁘고 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그 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북한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속옷에다가 성경책 얇은 거를 삥 둘러서 다 집어넣었어요. 이 속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쓰고 가는 이제 모자에다가 모자 속에 뭐 이렇게 성경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속에다 다 감추고 이제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낱낱이 뒤지고 살피고 다 만져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차례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뭐 하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잠시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이걸 어떻게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성경이 한 두 개가 빠졌어요. 근데 그냥 뭐 할 수 없죠. 그냥 옷을 입고 다시 이제 그 심사대로 갔는데 아까 그렇게 까다롭게 하던 사람이 그냥 통과를 시켜주더래요. 근데 그 몸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쿡쿡 쑤셔보더래요, 몸을. 근데 어디를 쑤셔봤는가 하면 여기 배를 이렇게 막대기로 쿡 쑤셔봤더니 이게 살이거든요. 근데 거기 아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경책이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서 빠진 그 자리를 이제 눌러본 거예요. 그 아줌마 참 뚱뚱하구만 하더니 이제 그냥 들여보내더래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순수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별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이제 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대충만 해봐도 그들이 살던 그 동방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저녁에만 별을 보고 따라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수십 일이 걸리는 여행길입니다. 이제 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은 그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본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언제 그 별을 보았겠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목자들이 양치던 그 지경에 천사의 무리가 나타났죠. 빛을 가지고 밤에 나타났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신비한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빛이더니 잠시 후에 빛이 사라지고 하나의 별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별이 항성도 아니고 항성은 이 붙박이 별이에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서 타버리는 유성도 아니고 이 천문학자들이 볼 때 특이한 별이 하나 이제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빛이라고 한 것은 천사의 이 무리였고 그 다음에 별이 나타난 것은 이제 한 천사가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그 한 별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 고대 두루마리의 기록들을 이 천문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살펴보니까 그 이상한 별은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된 메시아 혹은 구속주가 오셨음을 예고하는 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타난 그 야곱으로부터 나온 한 별, 한 홀 이분이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별인 것을 이 천문학자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중에 이들이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늘 그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높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혹은 왕에게 나갈 때는 그 풍습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물이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재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라고 해가지고 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간 것을 우리는 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몇 사람이 갔는지는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가는지 다섯 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가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선물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행길은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밤에만 갔는데 시대 속망 가운데 보면은 여행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가는 길에 늘 생각을 구주에 대하여 고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걸음마다 구주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낮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별이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앉아가지고 예언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지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외적으로는 저녁만 되면 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자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주 그 소망을 일으키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려올 때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족입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빛이 사라졌어요.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산 둔덕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뭐 가파르진 않아요. 지금 칠판이 좁아서 가파라졌는데 여기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감람산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람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이제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골짜기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아마 동방 박사들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가는 내려가는 이 순간에 아마 저녁이었겠죠. 별을 보고 갔었으니까 가는 도중에 이렇게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 일로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 이제 시대의 소망 6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재는 1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건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인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신 조그마한 진리의 빛을 이 박사들이 환영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더 밝은 광명한 빛줄기가 비추어졌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별을 보고 가라고 하는 지시를 하실 만큼 하늘과 이 동방 박사들이 가까이 밀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무엇 같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햇볕 같다고 하지 않고 무슨 햇볕 같다고 그랬어요? 솟아오르는, 여러분 종종 그 동해안에 가셔서 그 일출 보십니까? 솟아오르는 햇볕 같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그래서 점점 빛난다고 했습니다. 점점. 이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과 거의 원리가 같아요. 조그맣게 빗줄기가 비추다가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그란 태양이 바다 수면 위에 떠올라오듯이 의인의 길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조그만 이제 하늘로부터 빛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큰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순종해야 될 조그만 말씀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시된 그 진리를, 그 빛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말씀을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면 더 이상 큰 빛이 내 속에 이르러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조그만 빛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빛이 이르러올 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빛난다고 그래서 의인의 길은 나중에는 그것이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은 사소하고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말씀에 맞추어서 살지 않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당히 맞추어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박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빛을 환영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서 여행하는 박사들의 여행길이 괴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 그 길이 참 기뻤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별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이르러 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그 별은 오늘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따라가는 하늘로 가는 여행길이 우리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그 고통을 초월하는 그 인간의 시련을 넘어서는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여행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여러 날의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이제 흥분됐어요. 잠시 후에 이제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왕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흥분해서 이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 있을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마 밤 늦은 시간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황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그 밤이 조용한 것입니다. 왕이 온 아무런 흔적과 기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의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약간 에이,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당신네들 뭐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면서도 한편 약간 놀라운 듯한, 때로는 약간 무서운 듯한 그런 감정을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봤을 때 그들의 태도는 정말 자만하고 건방지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아주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당신네들이 뭘 안다고 뭐 여기까지 멀리까지 와서 남의 나라까지 와서 뭘 묻고 있어? 그런 투였어요. 여기 시대 소망 62페이지에 63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긴 문장들은 이제 이 교재가 한 장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시대 소망 62페이지, 6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이 랍비들의 교만한 마음, 그 시기하는 마음이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 유대 제사장과 랍비들이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이 얼핏 느끼기에 상당히 학식 있어 보이고 아주 그 지혜가 있어 보이는 얼른 풍기는 것부터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보다 무언가 더 깊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구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교통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왕이 나셨다고 우리가 지시를 받았다. 당신들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교통하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하고도 아직 접촉이 없었는데. 이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갔습니다. 그것이 헤롯에게까지 갔어요.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 이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냥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하면 광신자예요, 광신자. 경멸합니다. 자기는 전혀 미치지도 못하면서 남의 신앙을 경멸, 그렇게 간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 시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갔고 그것이 오늘까지 오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 당시 닫아버린 그 마음의 문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채 오늘까지 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유대 선생들의 잘못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혹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새 왕을 찾으러 왔다. 그 왕이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을 어디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 헤롯. 그 18페이지 후에 한 7, 8째 줄에 보면은 이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한 것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는 창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쟁투가 어디에도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이미 선악의 투쟁이 있었어요. 야곱의 씨앗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에서의 혈통으로 이방인의 무리가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은 그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불다는 거예요. 불다. 그 왜 에서의 별명이 불금이라고 됐어요? 붉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불금이라고 하는 뜻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에서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로부터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무리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 에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시치미를 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주 그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지금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한 무슨 예언이 있느냐? 그거 한번 밝혀내라. 제사장들이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건 사실 예언은 자기네 속 아닌데 어디서 동방에서 이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터뜨려 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관심한 표현을 지으면서 성의 있게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 랍비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제일 먼저 목격한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여기저기 냈기 때문에 얼핏 들었은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대답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다구쳤어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빨리 내놔라 이 답을.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가지고 이 예수가 탄생한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찾아냈는데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날 것입니다. 하고 답만 해주고 그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 대답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거기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하니 당신들 가서 살펴서 찾으면 나한테 와서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본심을 감추고 그 왕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순간 아닙니까? 그로부터 약 4천년 전에 에덴 동산 어느 한 모퉁이에서 범죄하고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린 뱀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헤롯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당장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롱이 섞인 놀라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롱하면서도 놀라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왕의 오심에 대하여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아이고 떨려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면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그 교만과 시기가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진리를 받지 않고 진리를 가진 자들은 교만하여 더 밝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성경에서 밝혀지는 진리를 받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언제라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나서는 그런 순수하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됩니다. 저 위에 나사렛이 있고 그 밑에 한 30km 이상 간 거기 이제 30km 아니 80km 가까이 가면은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한 8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저녁 어두워진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한 8km를 가서 보니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의심이 가긴 했어요. 어떻게 왕이 이런데 태어났을까? 왕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도 조용할까? 여지도 있었지만 이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가 그 왕이다. 확신을 가지고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 최초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왕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냥 형식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심정으로 성전을 찾을 때 예물을 가져오는 동방 박사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그 흉계를 잘 모르고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어요. 가르쳐 주려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길을 막았고 그 헤롯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자기네 나라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꿈 가운데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요셉도 마리아도 또 아기 예수도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막연한 피난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팔아가지고 적절하게 생활비로 썼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 안 오는 것입니다.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그 두 살 이하를 엄격하게 따지면 그 당시 연령으로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를 다 죽이는 끔찍한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그것이 저지를 수 있는 마지막 악행이었습니다. 그 결과 헤롯 자신도 그 아이들을 죽인 후에 얼마 못 가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아래 교훈을 잠깐 보십시다. 제가 이 공부를 오늘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 교훈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하며 별들을 관찰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고 열렬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별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함과 경외감을 상실하여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별을 보지 못한 채 세속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지만 무심한 모습으로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 몰두했던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이 나타났지만 왕이 오셨지만 무심한 채 그냥 일상사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지만 아주 무심한 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간단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등장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없어요. 드릴 것은 오직 하나 마음밖에 없으니 제 부끄러운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현대의 별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발견되는 말씀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